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막는 유일한 방법은 군사 행동이 아니라 외교 활동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어제 방송된 이스라엘 채널2 텔레비전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막는 최선의 길은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검증 가능한 엄격한 합의라는 점을 사실과 증거, 분석을 토대로 보여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비록 미국이 개입한다 해도 군사적 해결책은 문제를 바로잡을 수 없다며 일시적으로 이란 핵 프로그램을 늦출 수 있겠지만 제거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란과의 어떤 핵 합의도 나쁜 합의가 될 것이라며 이란은 여전히 핵무기 제조 능력을 갖추고 이스라엘을 심각히 위협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우려를 이해한다면서 이스라엘의 안보는 미국의 최우선 정책이라고 수차례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프랑스 등 국제연합국 고위 관리들은 이슬람 순위파 무장반군 ISIL 소탕과 관련해 연합군의 능력을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각국 고위 관리들은 그러나 공격력을 높일 수 있도록 추가 장비와 훈련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프랑스 파리 회담에 참석한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차관보는 연합국이 이라크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얻었지만 전투에서 차질이 빚어진 점을 인정했습니다. 또 같은 회의에 참석한 하이데르 알라바디 이라크 총리는 이라크군이 ISIL과의 전투에 국제연합군으로부터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연합군은 지상군은 파병하지 않은 채 공습을 통해 이라크 정부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태국이 미얀마와 방글라데시 이민자들의 인신매매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위 군장성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마나스 콩판 중장은 태국 정부가 광범위한 인신매매 조직망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체포된 군 최고위 인사입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마나스 중장에게는 인신매매와 인신매매 피해자 감금 그리고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인질로 붙잡아둔 혐의 등이 적용됐습니다. 태국의 국가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군부는 앞서 고위 군 간부들이 인신매매 조직에 연루돼 있다는 지적을 일축하고 대신 하급 간부 수십 명을 체포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중국 중부 양쯔강에서 어제 승객과 승무원 458명을 태운 여객선이 전복돼 수백 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지금까지 15명이 구조되고 시신 5구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현장은 강풍과 폭우로 인해 생존자를 발견하기 위한 노력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사고 선박 안에는 아직도 많은 생존자들이 갇혀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관영 매체들에 따르면 구조대는 전복된 선박 안에서 도움을 요청하며 울부짖는 소리를 들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 여객선은 난징에서 충칭으로 향하다가 폭풍우를 만나 갑자기 침몰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나이지리아의 이슬람 가격단체 보코하람이 북동부 마이두구리시에 새로운 공격을 가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오늘 공격에 로켓포가 사용됐으며 강력한 충격과 전투기 비행 소리도 들렸다고 전했습니다. 나이지리아에서는 지난주 굴락 조나단 대통령의 후임으로 무함마두 부하리 신임 대통령이 공식 취임했습니다. 부하리 대통령은 군 작전사령부를 수도 아부자에서 보코하람이 장악한 것으로 알려진 마이두구리로 이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지난 주말에도 이슬람 순위파 무장반군 ISIL이 마이두구리에 있는 사원과 주택 등에 로켓포 공격을 가해 적어도 2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한국에서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로 인한 사망자가 처음 발생했습니다. 한국보건복지부는 급성호흡기 부전으로 어제 사망한 50대 여성 환자에 대해 유전자 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판정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가지정 격리병상에서 치료 중이던 70대 남성도 어제 사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에서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 수는 오늘 현재 모두 25명으로 늘었습니다. 한국보건당국은 메르스 환자들과 직간접적으로 접촉한 사람 수가 682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북한은 6.15 선언 15주년 행사에 분산 개최를 통보함으로써 그동안 추진했던 남북 공동 개최가 무산될 전망입니다. 북한의 경제학자들이 캐나다의 한 대학 교류 계획에 따라 이달 중에 인도네시아에서 경제개발 학습을 받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2년 만에 서울에서 군사정보회의를 열고 북한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북한 정세, 동북아 정세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그걸 통해서 정보 관련해서
내일 북한 날씨 않나.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으나 북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고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남북한의 민간 단체가 공동 개최를 추진하던 6.15 선언 15주년 기념행사가 무산될 전망입니다. 북한은 한국 정부의 태도를 비난하며 분산 개최하자는 입장을 남측에 통보해왔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복 70주년과 6.15 공동선언 15주년 민족공동행사 준비위원회 남측 준비위원회에 따르면 북측은 지난 1일 6.15 공동행사를 평양과 서울에서 분산 개최하자는 내용의 서신을 보내왔습니다. 북측은 서신에서 한국 정부가 6.15 행사를 순수한 사회문화 교류 차원에서 이뤄지는 경우에만 허용하겠다는 전제 조건을 달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한국 정부의 입장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한 공동행사 준비를 위해 실무 접촉을 하더라도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없을 것이라며 무산의 책임을 한국 정부에 넘겼습니다. 한국 정부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남북 민간 교류를 확대한다는 방침에 따라 북한에 대한 5.24 조치 이후 5년 만에 처음으로 6.15 공동행사 개최를 위한 남북 간 사전 접촉을 승인했습니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의 설명입니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민간 차원에서 진행되는 6.15 공동행사가 정치적으로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지 않고 민족 동질성 회복과 그리고 남북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런 민간 교류는 적극 지원한다는 입장에서 앞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다 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북의 준비위원회는 지난달 5일 중국 선양에서 만나 6.15 공동행사를 서울에서 여는데 잠정 합의했습니다. 북한은 그러나 추가 실무 접촉을 갖자는 남측 준비위원회 제의에는 응하지 않으면서 공동행사를 순수 사회문화 행사로 추진해야 한다는 한국 정부의 태도를 문제 삼아 공동행사 무산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지난달 15일 북측 준비위원회 대변인 담합니다.
관함 해배가 모여 진행하는 통일 행사는 명실공히 전민족적인 통일 회합, 민족 단합의 대축전으로 되어야 하며 순수한 예술 채용 문화 교류의 공간으로 될 수는 없다.
북한은 이후 각종 관영 매체를 동원해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한국 정부에 대한 비난 수위를 높였습니다. 남측 준비위원회는 그러나 북한의 분산 개최 입장 통보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공동 개최를 위해 노력한다는 입장으로 조만간 북측 서신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한국의 통일부도 남북관계 발전이나 민족 동질성 회복 차원에서 순수한 사회문화 교류는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라며 북한의 진정성 있는 태도를 촉구했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분산 개최 방침을 통보한 것은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6.15 공동행사를 추진하지 못하게 되자 무산의 책임을 한국 정부에 넘기면서 남남 갈등을 조장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그동안 애착을 보이던 6.15 공동행사까지 무산시킨 것으로 볼 때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를 당분간 접은 것으로 보인다며 내부적으로 남북대화에 나설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6.15 남북공동행사는 지난 2008년 금강산에서 열린 이후 지금까지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뷰의 뉴스 김은지입니다.
북한의 경제 관리들과 대학 교수들이 이달 중순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경제 개발 경험을 배웁니다. 북한 전문가들의 경제 학습을 지원해온 캐나다 대학이 주관합니다. 김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 대학의 캐나다 북한 지식교류 협력 프로그램은 이달 13일부터 20일까지 북한 경제 학습단을 이끌고 인도네시아를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경제학습단에는 조선경제개발협회 회장과 김일성 종합대학, 인민경제대학의 교수진 등 전문가뿐만 아니라 대외경제성과 재정성, 외무성 등 정부부처 관리들이 참가합니다. 북한 측 관계자들과 브리티시 콜롬비아 대학 교수까지 합해 모두 14명으로 구성된 방문단은 인도네시아의 경제, 무역, 금융개발 현장을 돌아보고 경제개발 전략과 경험을 배우게 됩니다. 이와 함께 인도네시아 학계와 경제계 전문가들, 경제관료들과 폭넓은 의견 교환도 가질 예정입니다. 이번 방문은 평양 주재 인도네시아 대사관의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 대학의 박경애 캐나다 북한 지식교류 협력 프로그램 소장은 북한 측 참가자들이 그동안 국제학술회의를 통해 얻은 이론적 지식을 실제 경험과 연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 대학의 캐나다 북한 지식교류 협력 프로그램은 지난 2011년부터 매년 북한 경제 전문가들을 6명씩 초청해 국제 경영과 국제 경제, 재정, 무역 등 시장 경제에 관한 연수를 6개월간 실시했습니다. 특히 지난 2013년과 지난해에는 평양에서 경제특구 개발에 관한 국제학술회의를 북한 측과 공동 개최하고 해외 전문가들의 북한 경제특구 현장 답사도 실시했습니다. 박경애 소장은 이번 북한 경제학습단의 인도네시아 방문이 그동안 진행해온 북한과의 지식 공유 사업의 새로운 단계로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연호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군사정보회의가 2년 만에 열립니다. 한국 군당국은 오는 15일 일본 방위성 정보본부장이 한국을 방문해 한국 국방부 국방정보본부장과 북한 정세 등을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2일 기자브리핑에서 미야가와 타다시 일본 방위성 정보본부장이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간 한국을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일 국방정보본부장은 북한 정세와 동북아시아 현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김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한일 국방당국 간 군사정보 교류를 위한 접촉은 지난 2013년 이후 2년 만입니다. 김민석 대변인의 설명입니다.
북한 정세, 동북아 정세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그걸 통해서 정보 관련해서 인식을 같이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김 대변인은 이어 미야가와 본부장의 이번 방안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문제와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국방정보본부장이 방한하는 것은 한일 간 국방정보본부 사이에 연례적으로 해오던 회의입니다. 작년엔 하지 않았고 올해 하게 되는데 그리고 한미일 또는 한일 간의 정보 교류는 정보보호협정과는 별개 문제입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정보공유협정은 이번 회의의 의제가 아니라며 사안의 민감성 등을 감안할 때 이는 두 나라 정보본부장 간 협의할 수 있는 현안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한일 양국 간 국방정보본부 회의는 지난 1971년부터 지금까지 61차례 실시됐으며 지난해엔 독도와 위안부 문제 등 양국 갈등으로 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대변인은 한국 국방정보본부는 일본뿐 아니라 한국 무관부가 설치되어 있는 20여 개 나라 국방정보본부와도 정기적으로 교류를 해오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일 양국은 지난달 30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안보대화에서 국방장관 회담을 갖고 유사시 일본이 한반도 지역에서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때 한국 정부의 요청과 동의가 필요하다는 원칙에 합의했습니다. 또 오는 10월 일본이 주최하는 관함식에 한국 함정이 참가하기로 하는 등 국방 분야의 교류, 협력 강화에 합의했습니다. 이번 한일 국방장관 회담은 4년여 만에 열린 것으로 이는 최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등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높아지면서 양국 간 부분 협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에 대비한 미 서부 미사일 방어망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유도장치의 이상을 일으킬 수 있는 로켓 제작상의 허점과 미 국방부의 비효율적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백성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제의 미사일 방어망은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공군기지와 알래스카주 포트 그릴리에 배치된 33기의 지상발사 요격 미사일입니다. 모두 심각한 기술적 결함 때문에 미 본토로 날아오는 적의 핵탄두를 제대로 명중시키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미 회계감사원은 로켓의 유도체계에 동력을 공급하는 전선 뭉치 생산 과정에서 부적합한 재료가 사용된 정황을 발견하고 이 사실을 최근 보고서에 공개했습니다. 습하고 곰팡이가 핀 지하 경납고에 보관된 미사일이 부식될 가능성이 크고 이럴 경우 우주에서 적 미사일을 따라잡게 해주는 민감한 장치를 교란시킬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2009년과 2010년에 배치된 10기의 요격 미사일에도 해당 재료가 사용됐다고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지상 배치 중간 단계 미사일 방어망의 주축을 이루는 요격 미사일 가운데 4기는 반덴버그 기지에 나머지 29기는 포트 그릴리에 각각 배치됐습니다. 이들 미사일 최상단에 장착된 1.5m 길이의 파괴체 킬 비히클은 우주에서 추진체로부터 분리된 뒤 초속 6.4km의 속도로 적 미사일 탄도와 충돌합니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미 국방부 관리들은 로켓 유도장치의 결함을 주계약사인 보잉으로부터 지난해 여름 통보받았지만 즉각적인 수리가 필요할 만큼 큰 문제로 인식하진 않았습니다. 대신 새 요격 미사일의 개발과 배치 그리고 킬 비이클 개량에 초점을 맞추면서 정비 작업을 늦췄다는 설명입니다. 미 국방부는 적 미사일을 향해 더 많은 요격 미사일을 쏠 경우 해당 결함을 상쇄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회계감사원은 그런 방법이 동시다발적 공격으로부터 미국을 효과적으로 방어하지 못할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유라시아 개발구상을 제안하면서 한국 정부의 중요한 숙원사업이 된 국제철도협력기구 가입 여부가 오는 4일 결정됩니다. 하지만 북한이 여전히 반대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성사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라시아 철도 운행을 위한 국가 간 협력기구인 국제철도협력기구 OSJD 장관회의가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2일 열렸습니다. 오는 5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회의에 한국 측에선 여형구 국토교통부 차관이 그리고 북한에서는 전길수 철도상이 각각 대표로 참석했습니다. 이번 회의가 주목을 끄는 이유는 한국의 숙원사업인 이 기구의 정회원 가입 여부가 오는 4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현재 한국철도공사가 제휴회원 자격을 갖고 있을 뿐 회원국가가 아닌 상황입니다. 국제철도협력기구는 러시아와 중국, 북한을 비롯해 동유럽과 중앙아시아 28개 나라의 철도협력기구로 시베리아 횡단철도 TSR과 중국 횡단철도 TCR을 통한 대륙철도 운행을 위해선 가입이 필수적입니다. 한국으로선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한 유라시아 개발 구상과 맥을 같이 하기 때문에 기구 가입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가입이 성사되면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한반도 종단철도와 대륙철도 시범 운행 사업에 속도가 붙고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남북관계 개선에도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수진 통일부 부대변인의 설명입니다.
TSR도 그렇고 이게 다 연결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대륙까지 가겠다. 그런 의미에서 뭐 중간에 당연히 북한도 가지만 나중에 궁극적으로 베를린까지 가겠다라는 거잖아요. 이 사업의 일환으로 이제 하나의 필요한 작업인 거죠.
하지만 정회원 가입을 하려면 기존 회원국들의 만장일치 찬성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북한이 최대 변수입니다. 한국은 지난 2003년에도 정회원 가입을 추진했지만 북한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2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 4월 체코 프라하에서 열린 국제철도협력기구 사장단 회의에서 북한은 러시아 등 다른 회원국들의 목소리에 밀려 한국의 정회원 가입 안건을 장관회의 의제로 채택하도록 묵인했지만 가입 자체에 대해선 여전히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정부 소식통은 프라하 회의는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러시아 2차 세계대전 전승 행사 참석 여부가 결정되기 전이었다며 러시아의 초청장을 받아놓은 상태에서 러시아가 지지하고 있는 한국의 정회원 가입을 안건 채택마저 못하게 하긴 어려웠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결국 김 제1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이 불발되면서 북한으로선 한국의 정회원 가입을 찬성할 여지도 줄어든 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는 신중론도 있습니다. 지난달 27일 서울에서 열린 국제철도협력기구 사장단 회의에 참석한 블라디미르 야쿠닌 러시아 철도공사 사장은 한반도 종단철도 사업에 대해 북한의 철도 담당 기관 고위층들이 긍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들었다고 전해 북한의 입장에 모종의 변화가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야쿠닌 사장은 또 한국의 가입은 시간 문제고 러시아 철도공사 사장으로서 가입에 긍정적이라며 강력한 지지 의사도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국과 중국이 자유무역협정 협정문에 정식 서명했습니다.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300여 개 품목도 한국산으로 인정받아 중국 시장에서 관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김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상직 한국산업통상부 장관과 가오정 중국 상무부장이 1일 서울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 FTA 협정문에 정식 서명했습니다. 지난 2012년 5월 협상을 시작한 지 3년 만입니다. 윤상직 장관의 발표 내용입니다.
한중 FTA는 제2의 경제 수교로 양국 관계에 기념비적인 의미가 있으며 양국 경제 발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번 협정은 한국과 중국 국회의 비준을 거쳐 발효됩니다. 한중 자유무역 협정은 양국이 상호 시장 개방을 위해 관세를 단계적으로 낮추고 각종 규제도 철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310개 품목도 한국산으로 인정받아 중국 시장에서 관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은 인구 13억의 중국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며 반기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기업협회의 유창근 부회장입니다.
그동안에는 인가공 중심적으로 이제 비즈니스를 해왔었는데 이제는 자기 이름을 갖고 시장을 개척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그 꾸준히 이제 준비를 하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한류의 구매 욕구를 갖고 있는 중국 시장하고 상당히 잘 맞아서 많은 중국 기업들이 지금 그 한국에 와서 개성공단 기업들하고 상담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와 영화, 가요가 중국에서 큰 인기를 누리면서 한국 의류 제품도 잘 팔리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개성공단 입주업체 124곳 가운데 60%가 섬유 봉제 업종인 만큼 한중 자유무역협정의 파급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창근 부회장에 따르면 협정이 발효되면 그동안 중국 시장에서 개성공단 제품에 부과되던 8%의 관세가 철폐됩니다. 이에 대비해 개성공단 기업들은 한국 정부와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중국 시장 조사에 들어갔으며 곧 민간과 정부로 구성된 시장 개척단이 중국 시장에 파견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공단 입주기업들은 그동안 임금 인상 문제로 남북한이 마찰을 빚으면서 개성공단 전체에 대한 신뢰가 크게 손상됐지만 한중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이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창근 부회장입니다.
바이어들이 상당히 불안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한중 FTA로 이제 기대 효과가 이제 메이드 인 코리아로서의 출구 전략이 이제 생기게 되면은 특히 이제 중국이라는 이제 거대 시장에 기회가 되지 않을까.
개성공단 입주업체들 가운데 한국 시장에 의존하고 있는 임가공 기업들은 값싼 중국 제품들이 한국 시장에 넘쳐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창근 부회장은 그동안 꾸준히 중국 제품과의 품질 차별화 전략을 진행해온 만큼 충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김연호입니다.
북한의 올해 농사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가뭄 때문에 이모작 수확량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작황 전망을 어둡게 만드는 건 올해도 극심한 가뭄입니다. 올 3월 평균 강수량은 평년의 35% 수준인 9mm에 머물렀고 5월엔 지난 30년간 평균 강수량의 34mm나 못 미쳤습니다. 한국의 북한 농업 전문가인 권태진 GSNJ 인스티튜트 북한 동북아 연구원장은 당장 이달 추수를 앞둔 이모작 작물에 타격이 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런 가뭄 같으면 농감자 또 지난해 가을에 파종한 밀, 보리, 고작 작물에 대해서 그러니까 당초 기대치보다는 한 20% 가까이 생산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죠.
특히 이 같은 가뭄이 이번 달에도 계속된다면 가을 추수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권 원장의 전망입니다. 1년 중 물 공급이 가장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이 물이 연중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때 아닌가요? 일부장 농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 모내기가 아직 끝나지 못했을 겁니다. 물이 제대로 공급이 안 돼가지고. 이게 이제 6월 달까지 이어진다 그러면 지금부터 훨씬 타격이 크죠.
북한에서는 지난 2년 연속 가뭄과 고온 현상이 6월까지 이어져 곡물 생산에 큰 차질을 빚었습니다. 저수지와 댐과 같은 기반 시설이 부족해 농사가 날씨에 좌우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뭐 한국 같은 경우에 똑같이 이제 가뭄이 와도 이게 그런 기반 시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은 북한보다는 훨씬 영향을 이제 덜 받았거든요. 북한 같은 경우는 역시 그게 훨씬 그 물을 갖다가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이 남한 한국보다는 훨씬 그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가뭄 영향을 갖다가 훨씬 많이 받게 되죠.
앞서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는 올해 초 날씨 요인 외에도 올해 씨 부족으로 인해 북한의 이모작 수확량이 지난해에 비해 18%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북한 당국이 내세우는 건 올해도 곡물 농사에 대한 총력 투쟁입니다. 북한관영노동신문은 지난 28일 6개 지면 중 3개 면을 농사 관련 기사와 논평으로 채우고 차질 없는 농사 임무 완수를 재촉했습니다. 이어 사흘 뒤에는 농업 부문에서 예년에 없는 가물을 이겨내고 당이 제시한 알곡 생산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북한 내 유엔 활동을 총괄하고 있는 굴람 이작사이 유엔 상주 조정관은 기상이변을 일으키는 엘니뇨 현상으로 올해도 북한에서 가뭄이 이어진다면 내년 식량 사정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북한이 2015 국제축구연맹 FIFA 20세 이하 월드컵 대회 첫 경기에서 헝가리에 크게 패했습니다. 북한은 이제 16강 진출을 위해서는 다음 경기에서 반드시 이겨야 하지만 전망이 그리 밝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1일 뉴질랜드에서 열린 20세 이하 월드컵 조별리그 2조 1차전 경기에서 헝가리에 1대5로 패했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전반 17분에 헝가리에 선제골을 내주며 끌려가기 시작한 북한은 전반 32분에 최주성 선수의 골로 1대1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1분 만에 헝가리에 다시 한 골을 내주며 1대2로 전반을 마친 북한은 후반전에 헝가리에 연속 3골을 내주면서 결국 1대5로 패했습니다. 헝가리의 벤스 메르보 선수는 이날 경기에서 선제골 등 3골을 기록하며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북한의 안계근 감독은 경기가 끝난 뒤 피파와의 인터뷰에서 헝가리가 매우 뛰어난 팀이라며 헝가리가 이날 경기에서 올린 득점이 그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안 감독은 다음 경기에 잘 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은 오는 4일 나이지리아와 조별리그 2차전을 갖고 7일에는 브라질과 3차전 경기를 갖습니다. 북한이 각조 상위 2개 팀에 주어지는 16강 진출권을 따내기 위해서는 남은 두 경기에서 반드시 이겨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북한이 아프리카 축구연맹 예선에서 우승한 나이지리아나 20세 이하 월드컵 5회 우승국으로 이번 대회 강력한 우승후보인 브라질을 이기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지난주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광복 70주년을 기념하는 통일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이제는 하나, 희망찬 미래라는 주제로 열린 통일박람회 현장을 서울의 박은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광화문 일대 5월 29일부터 31일까지 광복 70주년 기념 2015 통일박람회가 성대하게 열렸는데요. 광화문 광장에서는 함께 만들어가는 통일이라는 주제로 남북 예술 한 무대, 탈북 청소년 희망 콘서트, 통일 골든벨과 같은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됐고 서울광장에서는 해피 통일이라는 기치 아래 통일 마술쇼, 통일 대박 터뜨리기, 뽀로로 공연 등이 열렸습니다. 또 통일과 관련된 각종 상설 부스에서 주사위 던지기, 그림 그리기, 색칠하기 등의 즐거운 행사가 진행됐는데요. 통일 주사위를 던지고 퀴즈도 푸는 현장으로 먼저 나와봤습니다.
네, 여기는 통일마블이라고 해서 주사위를 돌리고 퀴즈를 맞추는입니다. 네, 이제 여기서 통일의 주제니까 이제 북한에 대해서 이제 좀 많이 설명이 나와 있고요. 이제 이곳에서 퀴즈를 맞추면서 이제 한 바퀴 돌아오는 것을 목표로 맞추는 식으로 일단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주, 평양, 남포, 개성, 서울, 천안, 지리산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나눠져 있습니다.
통일을 염원하며 통일염원 나무도 만들고 통일염원 풍선도 만드는데요.
청계정도 만들어서 이거를 그 통일에 대한 염원을 글로 적어서요. 여러 명이 한 것을 다 같이 모아서 다 같이 날릴 거예요. 통일이 빨리 됐으면 좋겠다 그런 염원도 들어있고요. 통일이 되면 어떠한 점이 좋다 그런 것도 담겨있고요.
현장에서 함께한 자원봉사자도 잠시나마 통일된 한국에 대해 생각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자원봉사자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같이 해서 조금 덜 힘든 것 같고
배움의 천리길 한번 해보고 가세요. 우리나라 지도를 이렇게 한 바퀴 주사위를 던져서 돌아보는 게임이에요. 네. 통일이 되면 남한하고 북한을 전부 다 연결해서 한 바퀴 돌아볼 수 있는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와보세요.
휴일을 맞아 가족 단위 관람객의 발길이 이어졌는데요. 즐거운 주말 나들이길에서 잠시나마 통일된 대한민국을 경험한 시민들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지금요? 이거 주사위 돌려가지고 숫자만큼 가는 건데요. 나오면은 뭐 백두산 하면 생각나는 거 말해야 돼요. 보니까요. 북한과 통일되면은 좀 더 평화롭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 왔어요. 그나마 보이는 우리의 통일. 조금만 더 힘을 내서 던져주세요. 던졌습니다. 통일 대박. 이제 하나는 대한민국. 세계 문화의 중심이 되길 바라면서 금방 금방 모두 열렸습니다. 다 같이 금방금방을 향해 통일 대박을 두드러 치신 우리 모든 친구들 박수로써 마무리할까요? 수고하셨습니다.
평소에는 분단 상황이나 통일에 대해 생각해 볼 기회가 많지 않은데요. 이번 박람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통일에 대한 의지를 다집니다.
통일 염원 풍선 만들고 가세요.
이거 통일 기원 나무잖아요. 그래서 내가 통일에 대해서 소원하는 것, 기원하는 것을 잎새를 써서 여기다 붙임으로 우리의 마음이 그렇지 한테 뭉쳐서 통일을 빨리 오게 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북한말로 문제를 내고 있는데요. 많이들 알고 가시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요. 저희를 통해 문화적인 통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이것 때문에 많이 배웠고 또 같은 나라인데 말이 참 어렵잖아요. 다르잖아요. 분단의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통일은 꼭 해야 돼요. 저희가 막 이산가족들도 만나봤고 그분들 아픔이 뭔지 저희가 좀 간접적으로 느꼈기 때문에 통일은 꼭 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재밌게 잘 만들어놔서 친근하게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통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북한말 퀴즈도 하고 그랬어요.
네, 체험학습으로 왔어요. 역사에 대한 걸 많이 알게 되었어요. 역사에 대해 알고 보니까 꼭 필요해요.
평화 그림을 가지고 있는 그 부채예요. 부채를 만들고 있어요. 즐거워요. 통일을 위해 저희가 노력하는 것 같아 좋아요.
학교에서 통일 박람회 한다고 해서 왔어요. 통일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재밌고 이제 즐거운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통일이 되면 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강국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있고 이제 통일이 되면 남한과 북한 쪽이 합쳐지니까 서로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어요. 저는.
정말 친구들이랑 하니까 너무 즐거워요. 다 같이 통일하면 더 큰 나라가 돼서 더 강해질 것 같아요. 통일하면 빨리 친구들과 만나고 싶고 그래요. 빨리 통일해서 북한에 있는 친구들 만나고 싶어요.
그 사랑의 힘으로 통일을 기원하는 마음에서요. 통일 바람, 통일 사랑 이렇게 나무를 만드는 그런 코너입니다. 저희가 함께 참여를 하면서 통일의 하나의 바람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다 참여하기를 너무 잘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너무나도 좋아. 통일은 우리의 염원이잖아. 꼭 통일은 이루어져야 하고 그러니까 빨리 통일이 이루어져서 이 나라 경제나 모든 것이 원활하게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정말 통일이 바로 앞으로 앞당겼다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자리고 또 이렇게 통일을 준비하는 이렇게 많은 단체들이 이미 준비가 되어 있구나. 통일이 정말 눈앞에 왔다는 게 실감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개무량하지만 우리 그 특히나 그 젊은 청소년들 20대들이 많이 여기를 찾아줬으면 좋겠어요. 20대들이 앞으로 이 나라를 주역 아닙니까? 현장에 와가지고 어른들과 세대 간 소통도 이루고 직접 눈으로 확인하면서 우리 통일 노래도 불러보고 우리 민족의 한민족의 우수성도 보고 정말 이런 자리는 분기에 한 번씩이라도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에서 모스크바를 거쳐 런던까지 달리는 통일 열차는 특히 어린이들의 관심을 끌었고요. 통일 자전거 앞에서는 자전거 페달을 힘차게 밟아 북한 땅을 밟는 희망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광복 70주년을 맞아 멀게만 느껴졌던 통일을 직접 체험해본 통일 박람회 현장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세계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김근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들어와 있습니까?
네, 중국 양쯔강에서 450여 명을 태운 유람선이 침몰했지만 15명만 구조되고 대부분 탑승자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중국이 힘으로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관철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라크 총리는 국제연합군으로부터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을 격퇴하기 위한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중국 유람선 침몰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사고는 어제 1일 밤 9시 30분쯤에 양쯔강 중류 후베이성 젠리현 부근에서 발생했습니다. 사고가 난 배는 충칭시의 한 국유기업이 운영하는 둥팡지싱이라는 대형 유람선입니다. 둥팡지싱은 한국어로 동방의 별이라는 뜻이라고 하는데요. 이 배가 어제 장쑤성 난징을 출발해서 충칭으로 향하던 중에 강력한 회오리 바람을 만났습니다. 배에서 탈출해서 구조된 선장과 기관사에 따르면 이 바람이 불면서 배가 순식간에 뒤집어졌다고 합니다. 배에는 458명이 타고 있었는데요. 현재 구조된 사람은 15명뿐이고 5구의 사고 희생자 수순이 수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440명 가까운 사람들의 생사가 여전히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배가 전복된 지 하루가 넘는 시간이 지났는데요. 엄청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군요.
그렇습니다. 사고가 난 배에는 458명이 타고 있었고 이 중에 승객이 406명, 선원이 47명, 여행사 직원 5명이었다고 하고요. 승객이 대부분 이 50대에서 80대 사이의 노인들로 이 관광을 가기 위해서 배에 탄 것으로 알려졌고요. 주변에 이 여러 가지 관광지들이 있다고 합니다. 사고 선박이 원래는 이 정원 500명 이상 태울 수 있는 대형 유람선이었고요. 이 평소에도 양쯔강 관광지 주변을 오가면서 주로 관광객들을 상대로 운항을 했는데 이번에 이런 대형 사고가 났고요. 한편 탑승자 중에 한국인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구조 작업은 어떻게 돼갑니까?
오늘 사고 선박의 모습은 이 완전히 뒤집혀져서요. 선체의 90% 이상 거의 다 이제 물에 잠긴 모습입니다.
네.
배 바닥 중에서도 아주 일부만이 수면 위로 가까스로 이렇게 드러나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 당국은 현재로서는 배 안에 갇힌 생존자를 구조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고요. 현지 사진을 보면은 이 구조 요원들이 뒤집어진 배 바닥 위로 올라가서 쇠망치로 바닥을 두드리고 안에서 반응이 있으면 이제 그 부분을 선체를 절단하고 들어가서 구조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는데 중국 관영 매체는 60대 여성 등 두 명이 배 안에 갇혀 있다가 배 밖으로 구조됐다고 보도를 했고요. 또 이제 선체 위에서 쇠망치로 바닥을 두드리는 것 말고 배 밑으로 이제 바닷속으로 들어간 잠수부들 강 속으로 들어간 잠수부들도 이 선실에서 5명의 생존자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는 소식은 있었는데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아직 이들에 대한 구조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이 중국 당국에 따르면 리커창 총리가 구조 작업을 직접 지휘하고 있고요. 48척의 배와 1,000명의 인력이 구조 작업에 투입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지에서는 우기라서 비가 계속 내리고 있고요. 안개도 심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 현재까지 구조된 소수의 생존자 중에 선장도 포함이 돼 있다고 하는데요. 앞서 한국 서해에서 세월호가 침몰됐을 때도 선장과 선원들이 승객을 구조할 의무를 소홀히 하고 먼저 배를 탈출했다가 재판에서 중형을 받았었는데 이번에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사실 아직 사고가 발생한 지 하루 정도 조금 지난 시간인데요. 중국 사고 선박의 선장과 기관장은 사고 발생 후에 헤엄쳐서 무트로 올라온 후에 구조가 됐고 사고 당시 네. 배가 순식간에 뒤집어졌다 이렇게 이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이 선박과 선장과 기관장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현재는 공안에 붙잡혀서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아직 이제 구조 의무를 소홀히 했는지 여부 등은 알려지지가 않았고요. 한국에서는 이 지난해 세월호 침몰 사고로 300여 명이 사망했고 당시에 이 사망자의 상당수가 수학여행을 가던 고등학생들이었는데요. 네. 세월호 선장은 이 구조의 의무를 소홀히 하고 승객들을 배에 버리고 탈출했다는 이유로 살인죄를 적용받아서 재판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었습니다.
이 배가 뒤집힌 게 회오리 바람 때문이었다고 했는데요. 바다도 아닌 강에서 수백 명이 탄 대형 유람선이 뒤집힐 정도면 바람이 굉장히 강했나 보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직 사고 원인이 확정된 건 아니고요.
네.
다만 이제 말씀드린 대로 회오리 바람이 불면서 배가 순식간에 뒤집어졌다. 이런 이 선장과 기관장의 증언에 따라서 현재까지 중국 당국은 이번 사고를 이 폭우와 회오리 바람에 의한 선박 침몰 사고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당시 사고 현장에는요. 초속 35m가 넘는 매우 강한 회오리 바람 또 이 1시간에 100mm에 가까운 폭우가 쏟아졌다고 하는데요. 이 초속 35m가 넘는 바람은 이 중국에서 12급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원래 10급 이상이 되는 강풍일 경우에는 이 배 운항을 자제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이번에 더 강한 바람이 부는데도 유람선이 강으로 인해서 이제 운항을 했던 거고요.
네.
특히 중국 기상 당국은 양쯔강 중하류 지역에서 우기에 회오리 바람이 자주 발생하긴 하는데 이번처럼 강한 바람이 분 건 5년 만에 처음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일부 중국 매체들은 안전 불감증을 지적하고 있다죠?
그렇습니다. 아직 사고 원인이 정확히 밝혀진 건 아니지만 벌써부터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중국 경제가 성장하면서 다른 산업들과 함께 관광 산업도 활성화되고 있는데 늘어난 관광 수요에 맞춰서 최근에 양쯔강에서도 여러 곳에서 경쟁적으로 유람선을 도입하고 있지만 안전관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그동안에 이미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대형 사고를 우려하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됐었다고 하는데 이번 사고 원인이 밝혀지고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된다면 이런 우려가 더욱 높아지고 안전 책임자에 대한 비난과 처벌도 예상이 되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중국 기상당국에서 굉장히 강한 바람이 불었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고요.
네.
또 특히 이제 이번 사고에 대해서 이미 이제 폭우와 회오리 바람에 의한 선박 침몰 사고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네.
이 외부에서는 중국에서 이거를 인재가 아니라 천재로 이렇게 너무 빨리 확정짓는 게 아니냐 이런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주말에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안보 국제회의에서 미국과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서 대립을 했다는 내용을 전해드렸었는데요. 어제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백악관에서 관련 입장을 밝혔다죠.
네, 어제 워싱턴 백악관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이 동남아시아의 청년 지도자들과 만남을 가졌는데요. 이 동남아 국가들이 대부분 중국과 남중국해에서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 중국은 지난해부터 이 남중국해에서 석유 시추를 강행하고요. 또 영유권 분쟁 도서에서 인공섬을 조성하고 활주로 같은 군사시설을 건설하면서 긴장을 고조시켜 왔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이런 중국의 움직임과 관련해서 중국이 힘으로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관철하려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고요. 정확한 표현을 말씀을 드리면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이 팔꿈치로 이 주변국들을 밀어내려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바마 대통령의 어제 발언 내용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네, 오바마 대통령은요 최근에 이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조치들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번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지난 10년 이상 계속 번영할 수 있었던 건 항해의 자유를 포함한 평화와 안정이 유지됐기 때문이라면서 만약 분쟁이 고조되고 국제적인 기준이나 법이 아닌 힘으로 권리를 주장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아태 지역은 덜 번영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아시아를 방문한 애쉬턴 카터 미 국방장관도 중국이 남중국해 분쟁 도서에서 인공섬과 군사시설 건설을 즉각적이고 영구적으로 중단할 것을 거듭 요구를 했었는데요. 미국에서 중국의 이 남중국해 영유권 움직임에 대한 우려가 참 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의 고위 관계자들이 어제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해서 거듭 관련 발언을 하고 있는데요.
네.
오바마 대통령도 이 어제 발언에서 이런 말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 남중국해에서 영유권을 주장하지는 않지만 이 태평양 국가로서 남중국해 문제가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이고 외교적으로 해결되는데 이해관계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모든 당사국들이 이 비생산적인 영유권 주장과 공세적 조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이 중국의 주장 중에 일부 합법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다면서 하지만 힘으로 이를 관철하려해서는 안 되며 만약 합법적인 주장이 아니라면 그렇게 힘을 쓰지 않고서도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은 이런 미국의 요구에 대해서 어떤 반응입니까?
어제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직접적인 반응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는데요. 중국은 앞서 여전히 인공섬 또 군사시설 건설은 자국의 주권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주장을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이 다른 영유권 주장하는 다른 동남아 국가들과 달리 이 남중국해 대부분 해역이 자국 영해라는 그런 중국의 주장에 따른 것이죠. 또 지난 아시아 안보회의에서도 이 오히려 미국의 최근 남중국해 관련 발언을 도발적인 언어로 규정하면서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또 중국이 주변의 다른 동남아 국가들을 자극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오바마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동남아시아 청년 지도자들과 만났다고 했는데요. 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외에 또 어떤 문제들을 언급했나요?
오바마 대통령은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에 관해서는 중국을 지적했지만 또 중국이 추진 중인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설립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고요. 이를 통해서 아시아 지역에 특히 이제 인프라 기반 시설에 대한 중국의 투자가 더 이루어질 수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또 미얀마의 민주화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 최근에 미얀마에서 탄압받는 소수계 로힝야족 해상 난민 사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네.
뭐 수만 명이 바다로 나왔고 수천 명이 숨진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이 오바마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서 미얀마의 성공적인 민주화 전환은 로힝야족에 대한 탄압을 끝내는 데도 달려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국제사회는 이 로힝야족이 이 바다로 나와서 해상난민이 되지 않도록 이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미얀마가 로힝야족들을 자국민으로 받아들일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중동 관련 소식입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이라크의 ISIL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연합군 외무장관 회의가 열리는데요. 이라크 총리가 국제연합군의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혔군요.
네. 하이데르 알 라바디 이라크 총리도 회의 참석자 8일을 방문 중인데요. 회의에 앞서서 그런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알 라바디 총리는 국제연합군으로부터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을 격퇴하기 위한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특히 이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며 ISIL에 합류하기 위해 이라크로 들어오는 외국인의 수도 당초 연합군의 목표와 달리 줄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제연합군은 여전히 이라크에 대한 공습 지원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국제연합군은 이제 미국이 주도를 하고 있죠.
네.
미국 국방부는 이 미군 주도 연합군이 지난해 8월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공습을 시작한 이후 모두 4,200회나 공습을 가했다고 밝혔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라크에 대한 지원은 공습 지원에 집중을 하고 있죠.
네.
하지만 최근에 ISIL이 이라크에서 다시 세력을 넓히면서 미국 내에서도 주로 공화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미군 지상병력을 파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요. 맥케인 의원이나 얼마 전 어제 대통령 출마를 선언한 의원 등은 이 만 명의 병력을 파견할 것을 구체적으로 제안하기도 했었죠.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여전히 이 공습 지원을 위주로 한 전략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고요. 지금까지 미군의 지상적인 인질 구출이나 이 ISIL 지도부 제거를 위한 특수부대의 극히 제한적인 이 지상 작전만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면 이번 연합군 외무장관 회의에서도 지상군 파병 가능성은 논의가 안 되는 건가요?
현재로서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미국 국무부는 이번 회의에서 이라크 현지 순위파 부족 지역에 순위파 병력들이 ISIL과 맞서도록 지원하는 방안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에 바그다드 주변에서 이 ISIL이 세력을 넓힌 지역이 수니파 부족 지역이라서 더욱더 이제 수니파 병력이 ISIL에 대응하도록 하겠다는 건데요. 하지만 네. 뭐 미국뿐만 아니라 외국의 여러 전문가들도 수니파 병력은 ISIL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그런 지적을 그동안 계속 해왔습니다. 따라서 네. 이번 회의에서 어떤 논의가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은 부상 때문에 이번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케리 장관이 뭐 스위스, 프랑스 등을 오가면서 바쁜 일정을 보냈는데 짬을 내서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서 골중상을 입고 지금은 치료를 받기 위해서 미국으로 귀국을 했습니다.
네.
국무부는 케리 장관이 이 병원에 오는 과정 또 병원에서도 관련국 장관들과 매일 몇 시간씩 통화를 하고 있고 또 이번 이 이라크 관련 회의에도 원격으로 참석을 할 것이라면서 이번 ISIL 대응 회의도 이란과의 핵협상 등에도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김근삼 기자였습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보하실 팩스 번호는 1-202-382-5325입니다. 1-202-382-5325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북한은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으나 북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고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도에서 18도, 낮 최고는 17도에서 31도의 분포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 내지 2.5m로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양은 오전에 구름 조금 끼다 오후에는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14도, 낮 최고는 29도로 예상됩니다. 신의지우는 맑겠고 최저 13도, 최고 28도. 강계 오전에 구름 많이 끼이다 오후에는 맑겠습니다. 최저 9도, 최고 28도. 해주와 개성은 오전에 구름 조금 낀 후 오후에는 맑겠습니다. 해주 최저 15도, 최고 28도. 개성 최저 14도, 최고 28도. 함흥, 장진 오전에 구름 조금 끼고 오후에는 맑겠습니다. 함흥 최저 16도, 최고 28도. 장진 최저 5도, 최고 19도. 해산은 오전에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고 오후에 구름이 조금 끼겠습니다. 최저 9도, 최고 21도입니다. 선봉은 오전에 구름 많다, 한때 비가 내리겠고 오후에는 구름이 조금 끼겠습니다. 최저 13도, 최고 21도. 원산은 오전에 구름이 조금 끼고 오후에는 맑겠습니다. 최저 17도, 최고 31도입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 동해는 구름이 많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2.5m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구름이 조금 끼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VOA 한국어 전용 방송 끝으로 세계 뉴스를 보내드리겠습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막는 유일한 방법은 군사 행동이 아니라 외교 활동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어제 방송된 이스라엘 채널2 텔레비전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막는 최선의 길은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검증 가능한 엄격한 합의라는 점을 사실과 증거, 분석을 토대로 보여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비록 미국이 개입한다 해도 군사적 해결책은 문제를 바로잡을 수 없다며 일시적으로 이란 핵 프로그램을 늦출 수 있겠지만 제거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란과의 어떤 핵 합의도 나쁜 합의가 될 것이라며 이란은 여전히 핵무기 제조 능력을 갖추고 이스라엘을 심각히 위협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우려를 이해한다면서 이스라엘의 안보는 미국의 최우선 정책이라고 수차례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프랑스 등 국제연합국 고위 관리들은 이슬람 순위파 무장반군 ISIL 소탕과 관련해 연합군의 능력을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각국 고위 관리들은 그러나 공격력을 높일 수 있도록 추가 장비와 훈련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프랑스 파리 회담에 참석한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차관보는 연합국이 이라크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얻었지만 전투에서 차질이 빚어진 점을 인정했습니다. 또 같은 회의에 참석한 하이데르 알 아바디 이라크 총리는 이라크군이 ISIL과의 전투에서 국제연합군으로부터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연합군은 지상군은 파병하지 않은 채 공습을 통해 이라크 정부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태국이 미얀마와 방글라데시 이민자들의 인신매매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위 군장성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마나스 콩판 중장은 태국 정부가 광범위한 인신매매 조직망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체포된 군 최고위 인사입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마나스 중장에게는 인신매매와 인신매매 피해자 감금, 그리고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인질로 붙잡아둔 혐의 등이 적용됐습니다. 태국의 국가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군부는 앞서 고위 군 간부들이 인신매매 조직에 연루돼 있다는 지적을 일축하고 대신 하급 간부 수십 명을 체포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중국 중부 양쯔강에서 어제 승객과 승무원 등 458명을 태운 여객선이 전복돼 수백 명이 사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관영 신화통신은 지금까지 15명이 구조되고 시신 5구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현장은 강풍과 폭우로 인해 생존자를 발견하기 위한 노력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고 선박 안에는 아직도 승객들이 일부 갇혀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관영 매체들에 따르면 구조대는 전복된 선박 안에서 도움을 요청하며 울부짖는 소리를 들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 여객선은 난징에서 충칭으로 향하다가 폭풍우를 만나 갑자기 침몰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나이지리아의 이슬람 가격단체 보코하람이 북동부 마이두구리시에 또다시 공격을 가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오늘 마이두구리 우시장에 자살폭탄 테러가 발생해 최대 20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나이지리아에서는 지난주 굴럭 조나단 대통령의 후임으로 무함마드 부하리 신임 대통령이 공식 취임했습니다. 부하리 대통령은 군 작전사령부를 수도 아부자에서 보코하람이 장악한 것으로 알려진 마이두구리로 이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오늘 공격은 부하리 대통령이 취임한 이래 벌써 두 번째 벌어진 것입니다. 앞서 지난 주말에는 이슬람 순위파 무장반군 ISIL이 마이두구리에 있는 사원과 주택 등에 로켓포 공격을 가해 적어도 2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한국에서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로 인한 사망자가 처음 발생했습니다. 한국보건복지부는 급성호흡기 부전으로 어제 사망한 50대 여성 환자에 대해 유전자 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판정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당국은 그동안 이 환자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다가 사망 전날인 지난달 31일에야 경기도의 한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또 국가지정 격리병상에서 치료 중이던 70대 남성도 어제 사망했습니다. 이 환자 역시 당초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대상에서 빠져있다가 뒤늦게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에서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 수는 오늘 현재 모두 25명으로 늘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9시부터 자정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11990kHz로도 저희 방송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 단파 9490kHz, 밤 10시부터 자정까지는 단파 1193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